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란한 아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주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의 배교와 세상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행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사랑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대비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부자관계로 묘사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출애굽시키신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어렸을 때란 경험도 없고 누구를 도울 힘도 없는 연약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을 당시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은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여라고 하셨을 때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어린 예수님이 헤롯의 손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 2절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으며 우상을 가까이하고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우상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조되는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영적 음란으로 가득하여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걸음을 그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바로잡는 하나님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여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으니 그것은 그들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무지한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줄은 짐승을 끄는 줄과 대조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짐승에게 사용하는 제갈과 굴레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잔인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짐을,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주셨습니다. 또한 4절 마지막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였으니 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셨으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완악한 길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의 뜻을 좇아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아수르가 침략에 올 때 그 위기를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모면하려고 했는가 하면 종되었던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끊으리라고 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도움을 바랄 수 없으며 또한 도움을 구하고자 애굽에 갈 수도 없으리만큼 그들이 벌써 아수르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힘과 계책으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조롱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여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수르 왕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과 제후의 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위적 계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라고 한 말을 직역하면 칼이 그의 성읍들 안에서 춤을 추리다라는 말로서 칼을 의인화시켜 전쟁과 살육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장은 한 국가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다는 것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인이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 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는 사랑의 줄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 벗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자 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방 나라의 억압과 고통의 굴레에 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율법을 무겁고 힘들고 고된 것으로 여겼으나 아수르의 지배에서 져야 하는 멍에는 그들을 망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그들로 살게 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는 것이었으나 아수르 왕이 지워주는 멍에는 그들을 죽게 하고 헐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지워주시는 멍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진정으로 안식을 주는 것임을 알아서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타락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듣고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강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쌍한 자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자초하는 자요, 멸망의 자리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에는 용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징계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붙드셨는데 누구에게 넘겨주겠으며 어찌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냐고 하는 의미입니다. 놓는다는 말은 붙잡았던 손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놓겠느냐 했으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손으로 택하신 자녀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혹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사람은 끝까지 엎드러져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옛날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아드마나 스보임의 죄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그 인근의 성읍입니다. 그러나 그때 멸망당한 그 백성들처럼 버리거나 사망에 내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버지는 그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에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나간 탕자 같은 불붙는 듯한 긍휼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유는 그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여도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켰듯이 놓아버리고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배역한 행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맹렬한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그 이유는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악하면 나도 악하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해야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마음뿐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사람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었는데도 계속 배반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견딜 수 없는 배교와 배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하여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1절 하반절에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의 소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새끼를 부르는 어미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크고 명확하여 그 백성 중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날아오는 새와 비둘기같이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그들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이며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서쪽 곧 바다 건너편 섬들에서 남쪽 애굽에서 동북쪽 아수르에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세계 각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교와 배은망덕의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죄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인도받은 천국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에 안으시고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압제자의 멍에로부터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영생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녀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쉽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새끼를 부르는 어미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크시니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아들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